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앞에 계시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모든 문제의 해결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된 한 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먹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아,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항상 월요일날 주일 설교 준비를 갖다가 세팅을 하는데 9일 주일 본문을 승리의 찬양을 설교 준비를 하고 나서 바로 새벽기도 준비를 하다가 바로 넘기니까 그냥 믿음으로 한 줄을 건너뛰어 버린 겁니다. 고린도후서가 이때까지 언급했다시피 거짓 선생들에게 이렇게 성도들이 선동당해 가지고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불신하고 있는 그런 참 힘든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세팅에서 믿음이 어린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생들에게 선동당해서 시험 든 것이 너무 가슴 아픈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풀면서 오해를 풀려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이 내용이 많아요. 특히 여기서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고 돼 있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 교회에서 정당한 경제적인 대우를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들에서는 그걸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믿음이 어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성장하는 데 집중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비를 고린도 교회 헌금을 받지 않았어요.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배려가 오히려 바울을 음해하는 적들에게는 바울을 공격하는 자료로 악용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헬라의 그 철학자나 어떤 영적 스승들은 자신들의 강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강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대신 맡은 강의는 아주 탁월하게 책임지고 잘해줘가지고 학생들을 확실하게 어떤 경지에 올려놓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로써 그들은 자신들 나름대로의 그 장인 정신이라고 봤어요. 최선을 다해주고 그 대신 돈을 받는다. 그것이 프로 정신이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고린도 사람들도 이런 헬라 관습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걸 오히려 안 좋게 고쾌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의 인증을 받은 정통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양심이 있지 죄책감 때문에 그러는 걸 거야. 고린도 교회에 애착이 없어서 그럴 거야. 고린도 교인들을 진정한 제자로 여기지 않아서 베스트를 다하지 않으니까 자기도 양심이 있어서 안 받는 것일 거야. 혹은 마치 선물 줬을 때 거절당한 것처럼 좀 기분 나쁘게 고쾌하는 일도 있었고 특히 그래서 이 바울을 시기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배려를 굉장히 매도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한 것이 죄냐라고 개탄한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다른 교회들로부터는 헌금을 받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에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로부터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교회들로부터 특히 헌금을 많이 받아서 그것으로 생활하면서 선교비를 충당하면서 전도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이 이렇게 부자교회들이 아니에요. 아주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위 우리 시대로 말하면 변두리 교회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련해준 헌금을 하는지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마 그런 헌금을 받을 수가 없어서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한테 헌금을 받는 건 마치 막 탈취한 것 같았다. 벼룩이 간 내먹는 것처럼 내가 마음이 아팠다. 바울이 그토록 받기가 미안한 헌금을 받으면서까지 고린도 교회들로부터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9절 읽습니다. 그럼 뭐 바울이 형편이 좋아서 그랬는가? 그렇지 않아요.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한 18개월 이상 체류했다고 보는데 그때 얼마나 생활이 힘들었던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자기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너무 힘들 때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보내온 헌금이 큰 도움을 주었죠. 특히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로부터 헌금이 왔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이게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고린도, 아테네 같은 교회들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떨어지는 교회들이, 요즘 말로 하면은 고린도, 아테네 정도 되는 교회들은 서울 교회들이,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완전히 시골 변두리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제 수준이 게임이 안 되는데도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눈물겨운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헌금을 받아 생활을 하면서도 바울은 경제적으로 풍요한 대도시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것은 굉장히 성경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 고린도와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이 백그라운드를 공부하고 나서는 굉장히 머리를 긁적거렸어요. 아니 왜 시골 교회로부터는 그렇게 힘든 헌금은 받으면서 잘 사는 도시 교회들로부터는 헌금을 안 받지? 왜 그럴까? 거꾸로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선교는 도시교회들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시골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헌금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헌금은 부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헌금을 시키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이 돈은 어떤 우상신이 되거든요. 얼마나 센 신인지 예수님께서도 재물과 나를 동시에 예배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오늘날 세상이 특히 그때보다 더 그렇습니다. 완전 황금 만능주의 세상이 되어서 돈이면 못할 게 없다는 세상에 사람들이 꽉 젖어 있었는데 특히 고린도가 그랬어요. 대도시일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사는 그런 대도시에서 그들은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사는 고린도 교인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미성숙했어요. 그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헌금 드리는데 인색하고 영적 지도자들을 재정 문제를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성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경제적인 수준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미성숙 때문에 그들에게 팽배한 물질주의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초기에는 그들의 헌금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제가 오래전에 근무했던 대형교회 부교육자 시절 그 교회에서 한 4년, 5년 정도 CEO들을 위한, 크리스천 CEO들을 위한 기독교 경영훈련 프로그램을 몇 년간 맡아서 운영했습니다. 뭐 수백 명의 CEO들이 그 프로그램을 거쳐 나갔습니다. 그때 제 지인들 중에 이렇게 여러 선교단체나 특수긍휼사역 하시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CEO, 크리스천 CEO 훈련 프로그램을 하시니까 우리 단체를 위해서 좀 특별 헌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그분들한테 좀 잘 말해서 우리 단체 사역을 좀 헌금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분들이 힘을 써주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탁을 99% 다 거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재정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헌금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 헌금은 반드시 시험들게 합니다. 여러분, 돈도 그냥 돈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헌금한 돈이 그게 은혜로운 돈이에요. 교회에서 건축을 하고 선교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낸 것을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지,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재벌 한 명 예수 믿게 해서 그 사람 돈으로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11조만으로도 도시 하나는 복음화 시키겠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헌금 중에, 칭찬하신 헌금 중에 재벌의 헌금이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에게 무덤을 드렸을 때는 그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마음이 녹아내렸기 때문에 한 것이지 부자라서 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부자 바리새인의 집에서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는데 옥합을 깬 여인은 정말 가난한 마리아였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도시락 싸운 게 그의 하나였겠어요? 수많은 부자들은 이미 고급 한식 도시락을 다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그것을 기쁘게 내놓을 만한 믿음이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니까 야, 니들 숨긴 거 다 꺼내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법이에요. 저는 그때 친한 동역자들의 부탁, 정말 눈물겨운 선교단체나 긍휼사역자들의 부탁도 눈물을 머금고 거절하면서 CEO들한테 일체 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계속 그 기도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영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시켜서 어느 날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성령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때는 돈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얘기들을 들으니까 그분들이 여러 분야에 좋은 헌금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아마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부자 도시 고린도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경건한 목사님이 미시간주의 한 교포교회 가서 청빙을 받아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교인들 대부분이 의사였대요. 그 당시 그 70년대 그 미국 의사들은 굉장히 잘 살았어요. 한국 교포 의사들은. 어떤 집에는 가니까 미니 골프장도 있어요. 집에 그 뒤뜰이 한 몇만 평대 한국으로 하면. 그렇게 그림 같은 집에 살면서 고급 승용차를 몇 대씩 몰고 다니는 의사들이 교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정작 담임 목사를 위해 준비한 사택을 가보니까 거의 흑인 우범 지역에 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을 주면서 목사님 사택이라고 그러더래요. 보니까 11조 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목사님 사례비도 사모님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박하게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차라리 한국 고향교회에서 보내준 생활비로 이렇게 선교비로 부족한 생활비를 메꿀지언정 몇 년 동안 그 교회 심호하면서 견디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교인들이 잘 살지만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헌금을 압박하는 것은 지금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부유한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 개척 초창기에 오히려 더 가난한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선교 헌금을 받아 생활할지언정 고린도에는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랬을 것입니다. 10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11절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바울은 이 고린도와 아가야 지역에서 무보수로 복음 전파 사역을 했다는 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다 헬라의 뛰어난 스승들이 다 강사비를 받고 사역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있던 그 즈음에 바울은 자기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의 적들이 퍼뜨린 악성 루머와는 달리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음도 아니고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바울은 재정적 사례에 대한 자신의 목회적인 신념이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화려하기 짝이 없는 물질주의 문화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더 심플하게 살면서 그들의 영적인 각성과 성장을 돕고자 했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헌신이 안 된 고린도 교인들을 그들이 단순히 부자라고 해서 목회자 생계비를 위한 헌금을 억지로 하고 싶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짓 선생들이 바울의 이런 무보수 봉사를 저거는 이 사람이 사도성이 없어서 캥겨서 저러는 것이라고 공격하는 빌미로 삼았지만 그래도 바울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13절 15절을 쭉 보면 바울은 이 믿음이 어린 고린도 교회인들을 시험케 하는 이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면 그들은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요 광명한 천사요 의의 일꾼으로 자신을 가장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치명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목자를 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자를 치는 데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것은 거짓 선생들을 침투시켜가지고 목자와 양떼들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 이간질시키는 방법 중에 넘버원 방법 중에 하나가 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물질주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오해시키면 여러분 뉴스에서도 보세요. 김영란법 이런 거 다 돈 문제 얘기잖아요.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돈 문제를 가지고 영적 지도자 이미지를 흐려버리면은 이거는 뭐 빠져나갈 도리가 없어요.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이 문제로 영적 지도자들을 색안경을 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 막 교회가 걷잡을 수 없는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들의 위장과 전술이 너무나 교묘하고 그럴듯해서 성도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꾀임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 문제로 바울처럼 몸부림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리그라 목사님이 전기를 보니까 이분이 젊은 부흥사 시절에 한 번은 집회 후에 거둔 헌금을 그 당시에는 뭐 헌금 계좌 이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 현금으로 들어오는데 스태프들이 다 일하느라고 먼저 어떻게 그 다음 도시로 먼저 가버려 가지고 할 수 없이 빌리그라 목사님이 직접 그 집회에서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갔대. 그런데 현금이 워낙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막 돈 자루가 이만큼 되는 거를 그때 빌리그라 목사님이 픽업 트럭을 몰고 다녔는데 그 뒤에다가 싣고 나가는 걸 신문 기자들이 찍었어요. 한참 미국 지역의 그 젊은 부흥사로 각광받고 있던 빌리그라 목사님이었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 그 사진과 함께 헤드라인이 뭐가 나왔겠어요? 빌리그라함 부흥 지표로 하루아침에 떼돈 벌다. 그게 막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그때 받은 충격으로 빌리그레아 목사님이 선교본부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헌금을 즉시 그 재단을 통해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그 선교본부에서 빌리그레아 선교본부에서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 그분도 얼마나 좀 고민이 많았을까. 저희 교회도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재정을 건실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뭐 연말 연시에 큰 재정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지침만 좀 드릴 뿐 재정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워낙 돈에 대해서 감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회계보고서 딱 받으면은 뒤에서부터 단식 백천 세고 있어. 한 줄 세는데 굉장히 막 한 오백 년 걸려가지고 아 이건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하는 거지 내가 할 일이 아니거든. 작년 재작년 우리가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이 교회 재정회계 감사를 받았는데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교회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감탄할 정도로 우리 교회 재정이 아주 투명하고 건실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드린 귀한 헌금이니까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색안경을 끼고 곡해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 다음 스테이지, 인간적으로 할 일은 다 하지만 그 다음 스테이지부터는 성령의 기름부, 부으심, 예수의 보혈로 교회를 덮어야 합니다. 양은 목자를 통해 말씀의 꼴을 먹고 은혜를 받아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자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양들은 금방 영적으로 병이 들거든요. 지금 바울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돈 문제보다도 자기는 이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데 자기가 오해받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게 교인들이 이 문제로 시험 들어가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 먹을 물에 자기가 독을 타는 격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목자와 양떼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목자와 양떼가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 주어야지 교회가 은혜 충만한 성령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정말 강하고 튼튼한 교회. 저는 그래서 헌금설교 잘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은혜 받은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드린 최선의 기쁜 헌금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아름답게 쓰이고 그래서 돈 문제로 교회가 어떤 재정을 집행하고 할 때 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기쁘게 하고 시험들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도 바울이 흘렸던 눈물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고린도와 같은 도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튼튼하게 지어지게 하시고 목자와 양떼가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